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국가 정상회의와 이슬람권 정상회의를 각각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투자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번 주 앞으로 며칠 안에 사우디가 수도 리야드에서 긴급 아랍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안에 사우디는 이슬람권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정상회의의 목적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다고 알팔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에테마드 온라인 통신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오는 12일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최근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빚어온 이슬람 시아파 단체들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 부주석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 통신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대화는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미국과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증진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국제적 도전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올 들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지나 레이먼도 상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고위급 대화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미국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시간가량 진행됐던 양국 정상의 회담 이후 첫 대면이 됩니다.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재기 탑재 함정들이 필리핀 인근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칼빈슨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 항모강습단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칼빈슨 함과 로널드 레이건 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휴가급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휴가함이 참가한 가운데 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연합훈련을 마무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상통합작전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양국 전력이 해상통신, 공중전, 양국의 함재기 교차 운용작전 등의 기회가 제공됐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칼빈슨함을 기함으로 하는 1항모강습단장은 보도자료에서 해상병력을 신속히 결집시키고 로널드 레이건함과 해상자위대와 함께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연합준비태세를 강화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영내 안보와 안정 공약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인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 1만 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하마스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군의 하마스의 근거지를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이스라엘군이 포위하고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력들이 가자시티 중심부까지 진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억류했던 240여 명의 인질들을 석방하기 전까지는 휴전이나 가자지구의 연료 제공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한편 가자지구 지상작전 이후 자국군 최소 3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산 무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 이전될 수 있는 다수의 경로가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우려한다며 그러나 어떤 나라에도 미중 간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산 무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 이전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관리가 북한을 동맹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중동 국가 간 군사협력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해 이 지역에 무기를 판매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이스라엘군이 회수한 F-7형 로켓 추진 수류탄을 포함해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될 수 있었던 여러 경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극악무도한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무기 수출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제재는 북한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지난 2일 레바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수 있다며 왜냐하면 결국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날 미국의 모든 적 또는 미국이 적대감을 보인 나라들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해 반미연대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97년에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달 27일 VOA에 가자지구에는 북한제 무기가 있고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베탄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은 어떤 나라에도 미중 간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넓은 관점에서 물론 계속해서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Broadly, I would say it of course continues to remain of concern. The PRC has a very clear track record.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중국 신흥 종교 파룬궁 관련 단체인 현인 예술단이 주중 한국 대사관의 반대에 부딪혀 한국 공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우려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인 예술단은 한국에서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주중 한국 대사관과 영서관의 압박을 받은 이들 공연장이 대관을 취소하면서 공연이 무산됐습니다. 심신 수련단체인 파룬궁은 1997년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 사교 집단으로 공식 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20년 파룬궁 탄압에 관여한 중국 공산당 간부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파룬궁이 사회를 위협하는 사교이자 정치 집단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 강압 등을 사용한 매우 분명한 전례가 있다며 이건 물론 우리가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내 다른 국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말해온 것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다른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What we have long said, of course, is that we do not ask countries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or any other country. It is about
그러면서 이건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미국과의 심화되는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8일 한국 서울로 이동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7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올해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의 직면에 주요 7개국을 이끌어온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만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와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 날인 8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 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의 구체적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말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re talking about the 2019 agreement. So I that's someth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to speak to and make.
싱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효과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은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 제안할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특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9.19 합의가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정찰과 전투기 작전 영역을 축소시켜 한국군에 불리한 합의라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력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언급했고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동맹국으로 지칭한 데 대한 우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둘 다 모두 개별적으로 자국이 속한 지역과 우리 국가안보에 다른 위협을 가했다면서도 하마스와 북한 사이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both separately offer different threats and different...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이는 우리가 계속 주시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이날 북한을 동맹국으로 지칭한 하마스 고위관리의 발언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된 다수의 경로가 있다면서 북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UN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고위 간부 알리 바라카는 지난 2일 레바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날 미국의 모든 적 또는 미국이 적대감을 보인 나라들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해 반미연대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8일부터 인도와 한국,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순방길에 오르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일정을 소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omorrow, Secretary Austin will depart for a trip to India, the Republic of Korea, and Indonesia.
오스틴 장관과 그의 수행단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역내 공동의 비전을 향한 역사적인 추동력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공동 작전 수행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은 취임 이후 9번째로 한국 방문 중엔 제55차 연례안보협의회와 제1차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등을 통해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및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국 방위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7일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안은 북한의 도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을 안심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오스틴 장관의 방안은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한국, 일본을 비난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및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을 고려할 때 오스틴 장관의 방안은 다른 위협과 도전에 상관없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제55차 연례 안보협의회 SCM을 열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 14일은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첫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안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순방의 일환입니다. 국방부는 6일 고위관리를 인용한 국방부 뉴스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찾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이번 안보회의 후 동맹의 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위 비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최근 활동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며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오스틴 장관의 9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이라는 제목의 팩트시트를 7일 발표하고 오스틴 장관의 이번 순방은 인도태평양 지역 역동적인 안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기울인 오랜 노력의 깊이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내 동맹 강화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군자산을 배치함으로써 미한동맹 억지력을 강화했으며 미한의 정상이 삼국협력의 강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스틴 장관 방한의 주요 의제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율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논의, 미한의 3국 안보협력 가속화, 그리고 유럽 및 중동 정세에 대한 상황 보고를 꼽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특히 북한의 강압적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오스틴 장관 방한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s a substantial concern that we need to be better prepared to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가 더 잘 대비해야 한다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북한은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들은 오스틴 장관이 신원식 국방장관 및 다른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해서 특히 핵 협의 그룹 NCG와 양자 및 3자 훈련 그리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와 관련해 미한 양국의 캠프 데이비 정상 회의와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 정상회의에서 3자 훈련 정례화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 중 열리는 SCM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도 주목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SCM과 관련해 특히 올해 중요한 건 미국과 한국이 지난 1년간 노력해온 군사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공개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전을 담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정상이 미한 정상회담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밝힌 미한 군사동맹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양국 군이 인식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Well, what is important about this year? Is that they are going to unveil?
맥스웰 부대표는 궁극적으로 군사 작전은 정책과 정치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동맹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궁극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치적 합의는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이기 때문에 군이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지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안은 블링컨 장관의 한국 방문 직후 이뤄지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져 주목됩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 전에 미한 양국의 안보 의제와 주요 사항을 조율하고 세부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유럽과 중동 전쟁을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한일이 북러 간 밀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한반도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미국은 한반도와 영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7일 VOA에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다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량 정권들은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능력과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결코 그들에게 좋게 끝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누차 미국이나 동맹국 또는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한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미일 괴뢰 3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사태에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일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삼각 군사동맹 마찰을 미친 듯이 몰아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망동이 핵전쟁 발발과 3차 대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여기에 한반도나 타이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이런 동시다발적인 분쟁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는 데다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중동과 유럽의 병력을 증강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공조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not directly engaged in the military conflict in Ukraine and in Gaza.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한국 국민의 동요를 부추기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40년간 이런 종류의 수사를 지켜봐왔다며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과 한국 방어에 대한 궁극적 결의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유럽과 중동 분쟁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조약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으며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왔고 바이든 윤석열 정부 들어 워싱턴 선언으로 속도감 있는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뒤집으려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오늘 밤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 스스로 만든 독설과 벼랑 끝 전술, 위협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거친 수사로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북한이 오히려 미한일 3국이 강화된 군사협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북한은 미한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위협을 느낄 때 거친 수사와 위협으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군사협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달 9일에서 10일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여한 해양훈련을 진행했고 지난달 22일엔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3국연합공중훈련을 사상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미국과 아시아에서의 미 동맹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위협을 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you should expect North Korea to make these kinds of threats because it considers itself to be threatened.
미한일 3국의 군사협력이 그만큼 북한의 위협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데는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대내적 요인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은 항상 주민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침략해 정복하려 하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Also for internal purposes. Kim is always telling his people that they have to spend money on military.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한정된 재원을 쓰려면 미국의 위협을 과장해 주민들이 굶주려야만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북한은 심각하게 패배할 것이며 김정은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때문에 북한의 거친 위협은 내부 주민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속장은 어느 나라도 세계의 전선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두 개의 뜨거운 전쟁이 북한과 같은 트러블메이커가 도발을 시도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스러운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 유능한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억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나토,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공통의 위협에 맞서 공동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과 헌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강력한 군사, 경제, 외교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설 때 소심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의 위법 행위를 좀 더 단도직입으로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길이 135m의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 15번째 입항인데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에 7일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적재함을 개방한 채 부두 쪽에 바짝 붙어있는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35m인 이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합니다.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막 정박했거나 선적 작업이 한창인 장면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두는 지난달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당시 백악관은 이 부두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뷰어인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8월 26일 첫 선박이 포착된 이래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최소 14척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일 발견된 선박까지 합치면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라진항을 출입한 선박은 15척으로 늘어납니다. 선박이 입출항할 때마다 컨테이너들도 현장에 함께 나타났다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선박 한 척당 적재량을 컨테이너 300개로 계산할 때 15척이 총 4,5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를 향해 떠난 셈입니다. 이를 모두 무기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펄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1면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이어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지난달 1일 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미국과 영내 동맹국의 무차별적인 긴장 고조 행위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냉소적이고 위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미국 하원의원이 워싱턴을 찾은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공개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의 대표단 면담을 확인하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은 7일 미국 의회를 방문한 한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대표단을 면담한 뒤 VOA에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틸 위원은 자신의 부모가 6.25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임을 강조하며 자유를 찾아 나선 사람들을 절대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게기 때문에 절대 다시 돌려보내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서 제가 동참하는 그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편지를 일단 보내지만 중국의 그 만행은 글쎄요.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8.1 멤버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틸 의원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매년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탈북민 강제 북송의 주체인 중국을 적시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자체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을 중국이라고 안 부른 된 상태는 조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편지는 그게 양쪽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을 촉구하는 공개 소환을 보내고 오는 11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 대표단에도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 대표단은 전날 뉴욕에 이어 이날 미국 의회를 찾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스틸 하원의원을 만나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크루즈 상원의원을 만난 뒤 VOA에 면담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본인이 가정적으로 이 독재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본인으로서는 이 중국의 강제 북송 이것이 중단해야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10월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600여 명의 탈북민 중 한 명의 가족인 우영복 씨는 북송된 올케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될 게 거의 확실하다며 스틸 의원에게 도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짜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북송해주면 정치범 수용소에 뻔히 가는 거 알면서도 저렇게 북송시킨 건 좀 진짜 많이 더 범죄라고 생각해야죠.
태 의원과 인권단체들 6명의 탈북민 북송 가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준수하라! 준수하라! 준수하라!
중국은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무부를 방문해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를 만나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을 명시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빠가 북송돼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된 뒤 행방불명된 이한별 비대위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탈북민들을 위해 대중 압박을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일에 좀 나서주셔서 정말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는 이 일을 중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더 이상 강제북송되는 이 일이 중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무부는 이날 터너 특사가 비대위 대표단을 만난 데 대한 비의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탈북민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다시 추진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직접 적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8일 오전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연 뒤 미국 의회를 다시 방문해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대중 압박에 대한 지원을 거듭 요청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영국과 일본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감시 등 해양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영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7일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납북자 문제 대응 등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도쿄에서 열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제임스 클레베리 영국 외무부 장관, 그랜트 셉스 영국 국방부 장관의 2+2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성명은 4명의 장관들은 북한의 전례 없는 일련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유엔 대북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명은 장관들이 인도태평양에 영구적으로 배치된 영국의 해양초계함 두 척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해양질서와 국제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영국의 중요한 기여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의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들은 2025년으로 예정된 영국의 항공모함 타격단의 인도태평양 배치에 따라 제공되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관들은 이는 일본과 영국의 파트너십의 강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지속가능한 영국의 참여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의 안보와 번영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지난달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렸으며 일본과 영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캐나다가 최근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 감시 활동을 마쳤습니다.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8번째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함이 지난 9월 초부터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실시해 최근 완료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8번째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관련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시 활동에 대해 캐나다 국방부는 BOA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의 감시 활동은 네온 작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국제안보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유지의 중요성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의 가치에 따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하겠다는 캐나다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항공기를 통해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동중국해를 비롯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섣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캐나다의 무분별한 처사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부질없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eah, absolutely. I'm concerned about that as well too. I mean, this, in my opinion, is an assault on democracy, whether it's Ukraine.
페터먼 의원은 이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전쟁은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물론 타이완과도 항상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불량 국가라며 미국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동맹 강화 및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쟁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동에서는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새벽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등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미국이 두 전쟁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나 타이완 전쟁까지 발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및 하마스와 각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미국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방영된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미 합중국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쟁을 모두 처리하면서도 전반적인 국제 방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의원은 2일 VOA 기자 만나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동시에 아시아, 특히 핫스팟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ook, I think we are sufficiently capable of not of keeping our attention.
메넨데즈 의원은 우리는 전 세계, 특히 분쟁 지대가 있는 곳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는 분쟁 지대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도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우리는 모두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all focused. We should all be focused on security interests.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럽과 중동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y big concern with Ukraine is that we're being distracted.
하울리 의원은 유럽이 주도해야 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최대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눈을 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미국은 빨리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울 의원은 특히 태평양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분산시키고 군사 태세를 변경해야 한다며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공략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미 한일이 강력히 연대할 때 중국이 건설적인 관여에 나선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달 말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활동을 부각해야 한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러와 더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there is an interesting moment here where the Chinese are uneasy about what is happening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전 선임국장은 6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불안해하는 흥미로운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아마도 김정은과 푸틴의 논의에 모든 세부사항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러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고 북한을 자기 편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북러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국인들은 아마 직접 물어보지는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견해가 궁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과 북러 협력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다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로운 협력의 여지가 있는지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6일 약 4년 만에 재개될 한일 중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3국이 이달 말 부산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모두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면 박진 한국 외교장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크 케네디 윌슨 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 소장은 6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 협력이 공고할수록 중국이 3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tronger they are together in their own resolve to keep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the more likely it is.
케네디 소장은 미한일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중국도 우리 편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미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해온 데 따라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관계가 공고할수록 중국이 한일과 더 건설적으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소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동북아의 3대 강국이 만나는 것도 실제로 의미 있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중국을 북러 연대에서 떼어내어 미한일과 더욱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중일이 수년 만에 다시 대화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일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향후 회의 일정을 잡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낮추고 세 나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 recognizes that of the three,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it probably has the best chance of improving short-term.
로리그 교수는 미한일 세 나라 중에서 한국과 단기적인 관계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한일 협력으로 훨씬 기울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에 어느 정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국제 질서와 규범, 국제법의 공통점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선을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와이더 전 선임국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trengthening of trilateral ties gives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South Korea.
와이더 전 선임국장은 미한일 관계 강화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더욱 강력한 입장에서 중국과 회담할 수 있도록 한다며 동시에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맞서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광 절약 시간제, 일명 서머타임 제도가 무엇이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11월 8일 독일의 물리학자 빌헤름 콘라트 렌트겐이 음극선에 관한 연구를 하다 우연히 X선을 발견합니다. X선, 엑스레이 사진은 병원에서 사람 몸속의 뼈나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는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파, X선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20세기 과학에 대한 시대 구분을 할 때 대부분의 과학사가들은 1895년을 그 기점으로 합니다. 바로 1895년이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X선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광선을 발견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렌트겐이 X선 광선을 발견한 뒤에 이에 자극돼 1896년 프랑스의 베크렐은 우라늄에서 최초로 방사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리학자 빌헤름 렌트겐은 이 업적으로 1901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X선은 렌트겐이 살던 1895년 당시에도 그 기술의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재벌이 렌트겐을 찾아와 X선의 특허를 자신에게 양도해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렌트겐은 X선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며 특허 신청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은퇴한 렌트겐은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크게 고생하다 1923년 78 되던 해 악성 종양으로 숨을 거둡니다. 1884년 11월 8일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린 뒤 접어서 생긴 형태를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이는지를 물어서 개성과 정신건강을 테스트하는 잉크 반점 검사법을 개발한 헤르만 로르샤흐가 스위스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좌우 대칭의 잉크 얼룩, 이렇게 뜬모를 형상을 보여주며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검사를 로르샤흐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등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잉크 반점이 모호한 자극으로 작용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격의 여러 측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법입니다. 헤르만 로르샤흐는 1921년 잉크 얼룩 검사의 기본 형태를 실은 책 정신질환 진단을 집필하고 이 책을 쓴 지 1년 후인 1922년 충수파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복막염으로 사망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